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서였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상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바빌론 유배와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려는 책입니다. 그 예언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의 예언은 사실 구약의 이 회개에 대한 전형적인 전통을 알고 있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형적인 전통 안에서 내가 저지르는 죄는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다인 안에서 그렇게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지른 죄와 네가 저지른 죄가 구분이 안 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것이 민족이 저지른 죄가 되고 그렇게 같이 죄를 지은 그 민족이 같이 하느님에게서 큰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혹독한 벌로 여겨졌던 바벨론 유배라는 이 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함께 저지른 죄들 때문에 공동으로 그 민족이 받은 벌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의 모든 신학적인 반성이 이 바벨론 유배라는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죄와 벌 그리고 회개의 작업이라는 것이 이 사건에 거의 딱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와 벌을 민족의 연대의 시간에서 다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게 구약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와 벌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연대의 시간에서 그 민족이 같이 저지르고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분명 의인이 있을 텐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신학적인 반성이죠. 그런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의식이 그런 연대의 시간에서 싹 트기 시작하는 모습을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느님이 소돔을 벌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서 의인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느님에게 따지듯이 묻죠. 그냥 하느님이 그 정도만 있어도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정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의식을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러한 억울한 의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민족이 연대해서 짓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죄와 벌은 각자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각자의 몫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종교에서 개인의 종교로 이 종교의 성격이 살짝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에제켈 예언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체로서의 죄와 벌, 어떤 연대의 시간에서의 죄와 벌은 그 생명력이 생각보다 아주 끈질깁니다. 인간의 본성인가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이를테면 현대교회 안에서는 가계치유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윗대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업이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손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고통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추김을 누군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윗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신내림이 아랫대 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손녀가 무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일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세대에서 세대로의 죄 연결, 죄 연대는 현대교회의 교리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죄 이론이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 안에서 이 원죄라는 이 개념, 이 교리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교리로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원죄 개념의 창시자는 하느님이 아니라 오롯이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의 그 작용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유명한 아우스팅 성인이 만들어낸 교리죠.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고안해낸 교리가 원죄 이론입니다. 죄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유아 세례의 합당성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 위한 시도가 바로 이 교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우스팅 당시에 그 당시의 교회에서 세례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문 성사라기보다는 이 유일회적인 죄사함의 성격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가 곧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고해 성사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성사랑 고해 성사가 거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세례를 주어야 되냐라는 그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죽으려고 하면 그 전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서 어쨌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었고 거기에 원죄 이론을 만들어내므로써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유아들에게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게 정당하다라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게 그 교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례라는 것, 현대교회 안에서의 세례 성사는 이제는 죄사함의 의미보다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입문 성사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교리 시간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회개와 뉘우침이라는 것이 이 고해 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성사 조건의 빈약함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와 죄사함의 연관성을 조금 옅은 것으로 점점 더 받아들여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받는 것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 앞에서나 아니면 인간 앞에서 그 비밀이 엄숙하게 지켜지는 그 공간 안에서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그 최소한의 용기, 동시에 그 최대한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또는 최대한의 자기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나를 비우는 마음,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 그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독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이 말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독서였던 사도 바울의 필립비서에서 후반 부분이 되는 2장 6절에서 11절의 부분은 사실 바울사도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바울사도 이전부터 초대교회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었던 찬미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바울사도가 필립비 교회 상황에 맞게 약간 바꾸어서 개사를 해서 자신의 서간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인용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낮춤에, 이 자기 비움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낮춤의 최고봉이 되겠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왔다라는 그 낮춤의 사건은 인간인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낮춤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춤의 자기 비움의 최고점이 되시게 되죠.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을 높이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의 힘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되고 그 솟아오르는 힘이 용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세상 인간 중에 반은 맏아들이고 반은 다른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죠. 모든 인간은 맏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하느님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말하는 작은 아들은 언제나 예라고는 하지만 자신은 그 말 속에 숨기만 할 뿐 진정으로 하느님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겁쟁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언제나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바로 위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죠. 회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 의인인 척하는 위선자가 될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의 부류로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특정 계층을 지정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사실 비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표현하는 창녀와 세리는 진짜 그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회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귀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용기 안에서,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용기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라봅니다.